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아웃도어 RV 레저 캠핑에 가장 유명한 쿨러 브랜드는
콜맨?
에이 아니야 도메틱이지 전 세계 캠핑카 냉장고도 전부 도메틱이라고
꽁꽁 얼린 생수통을 넣고 다녀야 하는 아이스박스 시대는 갔다 전기나 차량용 배터리를 연결하면 스스로 냉각 영하 22도까지 냉동이 가능한 냉동 쿨러도 오직 도메틱
도메틱 쿨러로 무더운 캠핑장에서 더욱 시원한 맥주 맛을 느껴보세요
지금 바로 네이버에 도메틱 쿨러를 검색해보세요
사이코 매트리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 예. 예, 먼저 저는 박성미이고요.
아, 네. 이거 매번 이런 말해야 돼요?
네, 매번 해야죠.
저는 제일 어린 홍문기이고요. 이제 뭐 다 시청자분들 다 아시니까.
이제 지긋지긋하겠다. 제일 어린.
사기. 내가 제일 어려. 저는 진짜 제일 어린 류인경입니다.
네, 오늘은 아. 새로운 분을 게스트를. 특별히 저희 처음으로 게스트를 지금 초청했는데요.
아, 처음으로 이렇게 네. 온 자리고.
저희 문화 심리 전공을 할 때 굉장히 그 미소가 아름다운 선배로 미소 천사로 알려졌던 윤상현 아. 선배님을 소개합니다.
아, 아 이렇게 또 이렇게 멋있는 말로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윤상현이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고려대학교 문화비 사회심리학 전공에서 박사 과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박사 과정 남자분들 중에서 외모로 랭킹 1, 2위를 다툰다는.
네, 그렇죠.
1, 2위를 다툰다는.
나이는 확실히 이게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이거 라디오 방송이니까. 1, 2위가 아니라 그냥 확고한 1등이라고 해야죠.
아, 네. 참고로 문화미 사회심리 홈페이지 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면 안 되지.
아, 그러게 psychology.or.kr.
아이고. 너무 크게 나오네.
네, 오늘 얘기를 다룰 주제는 범죄 심리학과 법 심리학인데 일단
떨지 마. 범죄 심리학에 대해서 소개해 달라고 한
범죄
얘기지?
심리학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배경에 대해서 이걸 왜 하기로 했는지 그리고 왜 최근에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범죄 심리학이 대중들한테 굉장히 알고 싶어 하는 분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기사에 한국에 매년 200만 건 이상의 범죄가 일어나고 이 중 천 건이 살인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천 건 중에 99%는 검거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검거율이 높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근데 믿을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건이 해결되고 있고 또 그 전에 사건도 굉장히 이 좁은 땅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유명한 사건도 있어요. 강호순 사건이나 유영철 사건이나 뭐 정남규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오원춘이죠. 오원춘 네. 오원춘 사건도 있는데 그리고 뭐 19세 남자 아이가 뭐 17세 여자 아이를 모텔에서 뭐 성관계를 갖자고 했는데 그걸 거절했다고 살인을 하고 그 살인하는 과정 토막 내는 과정을 다 사진으로 핸드폰 사진으로 찍었다라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짓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저는 이제 범죄 심리학적인 배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범죄 심리학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뭐 외화나 뭐 한국 드라마에도 재밌는 소재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범죄 현장에서 뭔가를 이렇게 범죄 흔적들을 보면서 이렇게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들. 뭐 실제하고는 다르겠지만 뭐 사람들 뭐 범인의 심리를 읽어가지고 단서를 잡는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실제 범죄 심리학은 무엇인지 네 지금 현재 공부하고 계시는 저희 상현 선배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범죄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네, 아주 이렇게 네. 많은 이렇게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네. 결국은 이제 범죄 심리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네.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 그렇죠.
제가 이래요.
그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범죄 심리학이 무엇인가.
저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무기를 돌렸던
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오빠가 째려볼 때마다 무서워해서 얘가 잘하나 안 하나. 오늘 이렇게 한 거야. 내가 지금.
아, 이제 언제 째렸어요?
나를 보고 해 언니.
아, 웃은 거죠.
그리고 자꾸 인경이만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잖아. 얘가 어디서 말 실수하나
오해시고요.
아, 그 범죄 심리학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네 우선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범죄 심리학이라는 거는 이렇게 뭐 개념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범죄의 원인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그 범죄 행위를 할 때 어떤 행동 특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범죄를 이렇게 예방하기 위한 어떤 이렇게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제 그런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그 심리학 책을 사러 서점에 갔었는데
네.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몰랐는데 얼마 전에 가니까 깜짝 놀란 게 한 3분의 1 심리학 그
심리학 베스트셀러 예. 코너에는
그 3분의 1 가량이 거의 범죄 심리학 관련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범죄자의 뭐 마인드라든가 뭐 이런 네. 것들이 꽉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만큼 최근에 또 관심 분야기도 하고
네.
또 근데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20년 전부터 10년 후에 유망한 그런 학문이고 지금도 여전히 10년 후에 유망한 학문이고
근데 많은 10년 사람들이, 후에도 마찬가지로
아,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심리학 오면 많이 실망하는 게 딱 오면 또 막 내부터 배우고 이러면은 본인들이 알았던 심리학이랑 많이 틀린 경우가 있으니까 네. 많이 어려워하고 그런 게 있는데 사실 범죄 심리학도 어느 정도 우리 갖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상식이랑 또 실적으로 공부하시는 분이 느끼는 그런 것과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죄 심리학이랑 네. 아 그러니까 범죄 심리학 했을 때 네. 떠오르는 그런 게 이미지랑
그렇죠.
네. 실제 이제 범죄 심리학이란 거를 공부하면서 네. 느끼는 이제 그런 이제 네. 부분이 다를 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 일반 사람들은 그냥 딱 범죄 심리학 하면 이제 뭐 미드의 크리미널 마인드
그렇죠.
이런 거 멘탈리스트 이런 거 많이 떠올릴 것 같은데 뭐 또 저는 그쪽 공부를 안 해봐서 근데 실적으로는 또 약간 그런 분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게 제일 중요한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이렇게 미드 아니면 이제 뭐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범죄 심리학에서 가장 이제 극적인 부분만 이제 그 영화화 돼가지고 그렇게 묘사되는 그런 것들을 보고 범죄 심리학이라는 게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범죄 심리학이라는 건 아주 이제 기본적인 그런 이제 어떤 범죄의 원인이라든지 어떤 행동 특성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그 연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막 그 아주 자극적이고 그런 이제 내용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이제 아주 기본적인 그런 심리학적 이론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바탕에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아 정말 범죄 심리학 하면은 정말 자극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 많이 이제 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이제 범죄 심리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범죄가 심각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범죄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뭐 이렇게 그걸 접근을 하거든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한 가지는 이제 너무 우리가 많은 이제 그런 정보들에 노출된다라는 이제 그런 점을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라는 거는 뭐 이렇게 인류가 발생한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있어 왔던 이제 그런 이제 그 행동들인데, 근데 예전에는 내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지역적인 공간만 벗어났을 때는 어떤 일들이 외부에서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저기 어디 이렇게 러시아 크림반도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게 뭐 전쟁에 대한 얘기라든지 온갖 이제 그런 범죄라는 게 워낙 자극적인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뉴스의 대부분이 뭐 그런 범죄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정치라든지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극적인 이제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많이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은 이제 정보들을 이렇게 접하게 됐다. 그래서 내 주변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멀리 있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범죄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아 정말 이렇게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또 이제 범죄가 점점 이제 심각해지는 거는 역시 이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점점 이제 사회가 이렇게 각박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경제적인 그런 이제 어려움이라든지 그걸로 인한 어떤 이렇게 심리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공격성이나 이런 형태로 외부로 이렇게 표출되는 경우들이 많고 점점 더 그 많은 빈도와 어떤 이제 심각성에 있어서 더 이제 그 심각해지는 그런 형태로 이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역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하나 말씀하셨듯이 그 많은 정보 노출로 인해서 실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는 뭐 동일할지라도 우리가 접하게 되는 측면이 하나 많은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건 아까 성범죄와 관련된 거기도 하지만 사실 성범죄 자체가 증가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때 어느 학자는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기소율이 증가하는 거다. 뭐 그 옛날에는 웬만한 것들은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다 기소를 하고 그 일반 범죄에도 마찬가지로 뭐 범죄라는 게 다 큰 범죄가 있는 게 아니라 사소한 범죄들도 있는 거니까 그걸 점점 이제 일반 시민들의 시민 의식이 높아지면서 다 기소를 하다 보니까 또 증가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어떤 게 뭐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런 거 변화도 범죄 뭐 발생률 이런 통계적인 이제 그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뭐 그게 사회적인 영향이 됐든 아니면은 뭐 정말 뭐 기소율이 뭐 정말 늘어나서 그렇게 보이는 거가 됐든 이제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서 범죄 심리학자가 갈 수 있는 방향이나 뭐 그런 것도 넓어진다든지 전망이 좀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도 범죄 심리학자들이 지금 이제 활동 영역이 이제 점점 더 넓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전통적으로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판사들한테 전담되었던 아니면 뭐 검사나 변호사들 그런 법률 전문가들한테 전담되었던 이제 그런 게 영역에서 심리학자들이 뭐 자문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많은 이제 도움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황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죄가 일어나거나 하면은 보통 이제 그냥 그 팩트만 딱 늘어놓거나 이제 여러 가지 뭐 정황적인 그 증거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매스컴에서도 뭐 범죄 심리학자라고 유명한 뭐 교수님이나 이런 가가지고 이제 뭐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범죄 심리학자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그런 경우가 제가 봤을 때도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아까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뭔가 이렇게 되게 이제 비정상적이고 뭔가 이렇게 두드러진 이제 그런 이제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일반인의 그런 이제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럴까라는 그런 이제 의문점들이 이제 드는 것이고 그런 이제 어떤 일반인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학자들의 뭐 그런 이제 인터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궁금증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제공하는 거죠.
저 오빠는 혹시 범죄 심리학을 처음에 딱 이제 전공을 해야 되겠다.
네.
이제 마음을 먹었던 뭐 좀 중요했던 동기가 있었다면 동기가 있었나요?
네. 뭐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범죄 심리학이라는 거 이전에 이렇게 심리학을 하게 된 것이 우선은 이제 그 심리학에 발을 들여놓게 된 그런 이제 계기가 됐고요. 제가 이제 그 군 생활을 할 때 장교로 이제 그 소대장 일을 했었는데 병사들 이렇게 면담을 많이 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다양한 그런 이제 그 병사들을 제가 이제 면담을 하면서 정말 사람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 개인차 중에서는 좀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요소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고 이런 이제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 고민하다 보니까는 그 답을 심리학에서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생활하는 도중에 심리학 책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이 봤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봤던 책 중에 하나가 그 범죄 심리학 홍성열 교수님의 이렇게 범죄 심리학이라는 이제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홍씨 집안에 저희 아버지 성함이 홍성열이에요. 아니 저희 아버지 성함이 홍성열인데
그 아버님이 쓰신 책이었나?
아버님이
그러면 법무사신데 언제 또 그쪽 관련
그쪽 있는데 뭐 있어 진짜. 근데 원래는 또 상현 오빠가 법대생이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네. 두 번째 이제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 심리학을 제가 이제 몰래 이렇게 법대생이었는데 법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이렇게 어느 날 이제 심리학을 하겠다고 이렇게 우리 문화 및 사회 심리학 전공에 들어왔는데 이제 들어오고 나니까는 내 이제 어떤 전문 분야를 내가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죠. 원래는 학부 때는 법학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법학 공부는 내가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내 스스로 이제 다짐을 하면서 군대를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심리학을 선택을 했지만은 내가 이제 범죄나 법학, 법심리학이나 이쪽 분야를 한다는 거에서 좀 망설임이 있었죠. 근데 역시 뭐 이렇게 배운 게 도둑질이라 네. 사실 이렇게 그 학부 때 그래도 제가 이제 그 뭐 이렇게 뭐 법학 과목들로 이제 배웠던 것 중에서 그나마 재밌었던 게 이제 형사정책 쪽이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그 뭐 다양한 이제 범죄 심리가 거기서 이제 중심적인 이제 내용이 되는 그런 이제 감옥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도 이제 내가 제일 이렇게 잘할 수 있고 관심 있게 할 만한 게 이 분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석사 때부터는 이제 좀 방향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됐죠.
그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하셨는데 주로 뭘 훔치셨나요?
아 저는 주로 여자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뭐예요?
비슷한 거 같아. 왠지 둘이 짠 거 같은데 들어오기 전에 멘붕이 온 것 같아.
아 이거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는데 네, 너무 솔직한 답이 나와버렸네.
듣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분들 외모를 모르시기 때문에
왜?
이런 충격이 안 올 거야.
양치보다 훨씬나 우리 둘이 왜 그래.
이러지 않았는데 대학원 다닐 때.
이랬어요.
진짜?
숨기고 있어.
항상 뭐 아니 겸손했어.
네, 저희 아이콘이 겸손인가.
근데 저는 사실 듣는 분들이 그걸 궁금해하지 않을까 생각 드는 게 범죄자들을 이제 범죄 심리학자가 분석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사례 뭐 하나만 들어보자면 뭐 최근에 뭐 19살짜리 범인이 그 17세 소녀 그 죽이는 과정을 또 핸드폰으로 찍었던 그 애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였는지 모르겠지만 뉴스에 소시오패스라는 말을 처음으로 써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전에는 또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유행처럼 또 번졌었는데 그런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뭐 진짜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그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용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범죄 심리학에서 이런 걸 이렇게 한다면은 좀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는 원래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했지만은 원래 이제 19세기에 이미 이제 그 프랑스의 정신 그 의학자가 이미 이제 사용했던 용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이코패스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뭐 특징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정상적인 그런 이제 사회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것들이 그 반사회성 정신장애 이제 이게 어떤 이제 특수한 이제 형태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반사회성이라는 것이 어떤 게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이제 특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이코패스가 뇌에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소시오패스는 뇌에 문제가 있진 않은데 뭐 사회화 과정에서 이제 비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그래서 큰 차이점으로 뭐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아무 감정이 없다가 다른 이들의 그 시선에 의해서 굉장히 좌우지된다고 좌우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이코패스는 뭐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애초에 타인의 감 그 고통 자체를 못 느끼는 거.
책에도 나오잖아. 뭐 이렇게 뭐 감정 얼굴 감정 표현 있는 그런 얼굴도 보여주고 이게
맞냐? 전혀 공감 못하고
이거 못 알아본다.
네, 다른 사람의
원래 이게 다 아까 얘기하셨듯이 반사회성 장애 중에 한 분야 중에 뭐 사이코도 있고 소시오도 있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임상 쪽에서 전문적인 그런 거라서
아 그렇죠.
이게
그렇죠.
이게 딱 한 그 상현님이 원래 준비된 게 아니면은 그냥 지나쳐도 될 것 같은데.
그래 나는 이걸 이렇게 좀 중요하게 다루고 싶긴 했거든. 네. 이런 거를 사실은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되게 이렇게 그 민감한 부분이고 딱히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이제 정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뭐 어떤 걸 가지고 이런 애는 뭐 이렇게 사이코패스고 이런 애는 소시오패스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근데 사람들이 이런 이제 그 용어를 사용하는 맥락 자체가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럼 그 부분으로 얘기를 하시죠.
네.
그게 좀 더 이렇게 우리 이렇게 그 전공에는 더 이렇게 맞는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
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
이게 되게 흔하게 얘기하거든. 뭐 이렇게 뭐 살인 사건이 났다 하면은 뉴스나 이런 데서 뭐 그는 사이코패스였다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막 과장 약간 나는 과장됐다고 느껴 그런 게 나오는
그리고
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뭐
너 사이코패스냐?
막 이러잖아.
근데 이게 그렇게 흔한 거야? 아니지.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도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는 사이코패스의 어떤 이렇게 비율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인구 대비 이제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적게 잡는 학자들은 그 이렇게 뭐 1% 많이 잡는 경우에는 뭐 4% 정도까지도 이제 뭐 사이코패스가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제 그거는 아주 개인주의 문화가 발달해 있는 그런 이제 그 북미나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찍게 된 이제 비율이고 우리나라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그런 이제 사이코패스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낮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지. 이게 공식적으로 사이코패스를 우리가 뭐 측정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는 집계가 안 되고 있지만은 뭐 경찰들 얘기나 이런 걸 이렇게 들어보더라도 그렇게까지 정말 이렇게 아 얘 사이코패스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런 범죄자 비율은 높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정남규는 사이코패스일까요?
아니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형이 대답을 못한다니까.
그런가?
왜냐면 그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 누가 한 명을 그런가요? 딱 해놓고 얘가 안티 뭐 소셜 소시오네 그런 거
이런 걸 궁금해할 것
그러니까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적인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네.
그럴 경우에 뭔가 그런 이제 그런 거하고 관련된 불안하고 관련된 그런 이제 현상을 접했을 때 그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잖아. 근데 그 원인을 찾는 이제 키워드가 돼버리는 거지.
그렇죠.
네, 사이코패스니 네. 소시오패스니 뭐 그 전에는 뭐 소시오패스니 이런 게 개념도 몰랐었잖아.
네.
근데 이제 이제는 또 그런 뭐 사이코패스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게 개념의 관심이 이렇게 커지니까 또 이제 더 그 세분화돼서 이렇게 뭔가 나온 거지. 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이제 특징은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강호순이나 유영철이나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무서운데 이 사람들이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이게 되게 말도 안 돼. 나랑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라는 말로 아 쟤네는 나와 아예 달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게 네. 그런 이제 용어가 사용되는 그런 가장 이제 중요한 맥락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아요.